예, 오늘 묵상의 시간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절박한 삶을 돕지 않는 것 같을까? 왜 하나님은 나의 절박한 삶을 돕지 않는 것 같을까?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 출애굽기의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나눴죠. 그리고 이제 1장을 통해서 출애굽기의 역사적인 배경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봤는데, 짧은 그 한 장이지만 그 안에는 지금 400년에 해당되는 역사적인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경의 시간적 흐름 속에서 역사적으로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최대한 좀 바르게 유추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 지금 어떤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그 환경이 어떤 상황인가, 이런 걸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살핀 역사는 무엇보다 그 시간 동안 관련이 있었던 이집트의 그 역사를 우리가 먼저 연결해서 살폈는데요. 처음 그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모든 식구들이 이집트로 내려가던 그 시기가 이집트 역사로 따지면 이집트 12왕조 때였고요. 그 후에 이제 300년을 지나면서 이집트 18왕조 때부터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제 이집트의 핍박을 받게 되는 그 역사가 시작되는 걸 살폈습니다. 자, 이 출애굽기의 시기가 언제냐, 이 출애굽 시기가 언제냐, 여기에 대해서 좀 이견들이 있는데요. 성경 안에 있는 구절들을 근거로 우리가 보자면, 그러니까 열왕기상 1장 6절이나 뭐 사사기 11장 26절 같은 이런 구절들을 근거로 볼 때 BC 1446년 정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 비판하는 진보신학이나 뭐 고고학 같은 그런 쪽에서는 BC 13세기경일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좀 복잡해도 왜 이런 식으로 서로 주장하는지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난주간 그 목요일 묵상 시간에 그에 관해 언급된 자료를 통해서 좀 더 그 부분만 좀 자세히 나눴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의 본문의 근거에서 이제 살피게 되는데, 이집트 그 18왕조의 핍박을 받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족속들을 구원해내시는 연대기, 그러니까 15세기 출애굽설, 그러니까 전통적인 견해를 중심으로 이 연대기적 성경을 살펴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야곱 당시 그 큰 흉년으로 인해서 이집트를 잠시 피난처로 삼게 하셨었죠. 물론 이제 그 이 야곱의 그 삶의 결과로 인해 자녀들의 삶이 서로를 미워하게 했고, 그래서 만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이 흐트러진 역사를 또 잘 하나님이 기회로 삼으셨던 건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곳의 풍요로움에 이제 빠져버린 겁니다. 그곳에서 그래서 원래 사명으로 부름받았던 땅은 가나안인데 그 가나안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냥 거기 주저앉은 거죠. 그래서 3,400년이 지나가게 된 건데, 그때 이제 이집트 18왕조가 시작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박해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박해로 따지면 거의 138년 정도, 거의 한 150년 가까이 아주 심한 그 어떤 박해와 학대를, 고통을 당하는 것. 자, 이거를 우리가 지난주 우리가 이제 살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들이 자기들의 고집으로 이제 삶이 완전히 꼬여서 이제는 멸망의 위기에 처해버린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부르게 되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제 고통 속에 이제 탄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2장 23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집트의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은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그러니까 창세기 마지막 장과 지금 출애굽기 첫 장의 그 시간적 그 공백이 지금 거의 3,400년이라고 그랬는데요. 2장의 첫 절과 2장의 마지막 절도 거의 보면 거의 80년에 해당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사이에 있는 그 공백이 300년 정도라고 보면 2장의 첫 절부터 마지막 절로 보면 이제 이건 80년에 해당되는, 거의 400년 가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읽어드린 이스라엘이 탄식하며 부르짖는 이 일은 모세가 이제 미디안으로 도망간 어느 시점을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탄압의 시기를 보면 이집트 18왕조의 시작, 그러니까 아흐모세 1세와 함께 탄압이 시작됐는데 그 3대 왕이었던 투트모스 1세 때 더욱 심해져서 태어나는 이제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게 되기까지 이제 45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거고, 그 후에 12년 뒤인 BC 1527년경에 모세가 출생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한 57년 가까이 계속 탄압이 이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40세에 동족을 구하려다가 이제 결국 도망을 쳐서 미디안 광야로 갔을 때 거기서 40년을 더 지내게 되니까 그래서 이집트의 탄압 시기가 거의 137년에 이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관련된 역사로 보면 이집트 18왕조 탄압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그 시작은 투트모스 1세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세와 이제 출애굽을 가지고 겨루던 그런 왕이 투트모스 3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모세를 그 양자로 삼은 그 이집트 공주가 누구였냐면 그 투트모스 1세의 딸이었습니다. 하첩수트라는 사람이었죠. 파워포인트 자료를 잘 참고하면서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자, 이 여자는 아버지의 배다른 그 자녀, 배다른 아들 투트모스 2세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여자가 불행하게 딸만 낳고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투트모스 2세가 병약해서 일찍 죽게 되거든요. 근데 그 전에 이제 후궁을 맞았었는데 후궁에서 낳은 그 아들이 이제 투트모스 3세였던 겁니다. 근데 투트모스 2세가 병약해서 미리 일찍 죽으니까 이 투트모스 3세가 어린 나이에 왕으로 등극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 하첩수트 이 공주가 어떻게 하면 긴 시간 동안 섭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당시 모세가 동족을 살리려고 이집트인을 죽이게 되는 그런 시기 전후까지 이 하첩수트는 이집트의 권한을 실제로 가진 통치자였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러니까 하첩수트의 경우는 모세를 히브리인이라는 걸 알면서도 양자를 삼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던 거고 그러면서도 또 신기한 건 히브리인들을 탄압하는 그 아버지 투트모스 1세의 정책을 그대로 이 여자가 섭정을 하면서도 그대로 유지를 해갑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이 여자 또한 뭐예요? 히브리인들을 탄압하던 주체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역사들을 좀 생각해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사자 굴로 데려가서 키운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자가 사냥을 나간 동안 제일 안전한 곳은 사자 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역사를 살피겠지만 남유다 족속들이 결국 바벨론에 의해 패망하고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그것도 잘 생각해보면 그 주변의 열강들이 지금 서로를 잡아먹지 못해서 막 서로 안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의 그 남은 자들을 바벨론 본토 사자 굴 안으로 데려가셔서 안전하게 보호하셔서 결국에는 이민족이 그렇게 파멸되어 간 것 같으나 남은 자가 있게 하신 그런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죠. 아무튼 이런 이집트의 권력의 흐름 속에서 히브리인들은 지금 130년이 넘도록 결국 강제 노동에 너무 시달렸기 때문에 이제 막 탄식하고 아우성치며 하나님을 부르짖은 거죠. 자,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음성을 들었다고 그랬죠. 400년 가까이 사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속 부르고 계신데도 외면하고 살았던 그런 백성들이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들의 탄식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제 이런 위기의 순간을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그랬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당신의 뜻을 지속적으로 이제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는 기회로 이제 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동안 이런 일을 하시지 않으셨을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집트에 있던 시기를 총 430년으로 보는데요. 그중에 293년 동안은 힉소스 왕조 시기까지 거치면서 어떻게 했어요? 풍요하고 그 사회 속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살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근데 이제 18왕조가 시작되면서부터 이제 한 거의 137년 동안 핍박과 고통을 받으며 이제 살게 된 거죠. 그럼 하나님은 그동안 뭘 하셨냐는 거예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성경적인 답을 찾으려면 이 역사가 왜 이랬다 이런 걸 성경이 적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창세기를 살피면서 묵상의 주제로 삼았던 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믿음이 무엇이고 믿음으로 사는 게 어떤 삶인지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그 2300년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알게 된 그 하나님이 누구셨습니까? 어떤 일을 하는 분이셨죠?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런 걸 보면 우리가 그동안 살핀 것으로 볼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엔 세 가지가 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이죠. 뭐가 있습니까? 창조, 또는 홍수 심판 같은 것들을 말하는데 이건 하나님이 스스로 직접 일하시기 때문에 뭐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니까 이 일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겠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보니까 천사를 시켜서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과 같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전하는 경우와 같이 이제 이런 식으로 천사를 통해 일하시는데 뭐 천사도 물론 타락한 천사들이 있어요. 그러나 타락한 천사들은 이미 뭐 이 땅으로 떨어진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있는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천사들이죠.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 일하실 때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있어서 하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보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으신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이 땅의 모든 일들을 사람을 통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300년의 역사를 통해 살펴온 모든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어오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사람들이 다스리고 돌보도록, 다시 말해서 주인 되신 하나님의 권한을 그 사람들에게 위임을 하셔서 그 만물의 주인은 아니지만 청지기로서 이 온 땅을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책임. 그러니까 사람이 이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그 창조의 섭리를 따라 일하시니까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에 그런 의도에 반응을 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뜻과 언약과 약속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신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을 통해 일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그 주도권이 어디가 있는 겁니까? 물론 그거를 의도하신 분 하나님이신데 그거를 행하는 자들은 그 주도권이 지금 자유의지를 가진 각 사람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행할 그 사람이 순종을 하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신 땅을 다스리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꼭 해야 되는 일에 있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거나 알고도 사고를 치거나 준비가 안 되거나 분을 받았다는 사람이 엉뚱한 짓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미루거나 하게 되면, 그러니까 부름받은 사람이 뭐 야곱같이 불순종하게 되고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일이 자꾸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뭐 과거에 너무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고 사람들의 어떤 그 주목을 끌려는 그런 차원에서 부흥사들이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를 가지고도 다 일을 하셨다 이런 말을 종종 하곤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마른 막대기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볼 때는 당연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전지전능함만 가지고 추측을 하고 자기들이 기대하는 엉뚱한 신으로 상상하지 않고 성경과 역사를 좀 제대로 읽어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지 무슨 막대기나 무생물을 가지고 하시는 게 아니죠. 또 우리가 종종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고자만 하면 어떤 사람을 가지고도 일하실 수 있다 이런 말인데요.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이 인간을 그 자유질을 지닌 인격적 존재,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라는 게 진리인 이상에는 이 또한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를 잘 안 봐서 자꾸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사람이나 붙잡고 일 못하십니다. 이렇게 지구상에 70억씩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지금 창조 이후 6천년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 세대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악이 판을 치고 가난한 자와 약자들을 짓밟고 등골을 뽑아먹고 있는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붙잡고 일하시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입장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입장은 항상 성실하시고 신실하시고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잊지도 않으시고 영원토록 그걸 성실하게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생활 4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한 것이 아니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언약하고 약속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과 성실하게 지키려고 그렇게 해오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사실적 증거에 대해서는 성경이 그걸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역사의 흐름이 창세기의 마지막에 지금 이집트로 간 후 지금 300여 년이 흐른 뒤를 조명하고 그렇게 이전에 이집트의 노예가 돼서 고통해하는 역사도 모세의 출생과 그 후에 80년, 한 100년의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성경 연대기적인 흐름을 제일 잘 파악하고 그 사이사이, 이렇게 지금 간격이 떨어지는 사이사이 어떤 상황들과 환경들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최대한 잘 파악하고 그 세월에, 그 시간의 흐름을 통한 메시지를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역사적 사건 사이마다 긴 공백들이 많은데 이 공백의 시기가 잘 보면 그냥 비어있는 공백의 시간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치 여러분 그림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뜻을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작가가 그 화폭에 그냥 모든 것을 다 꽉꽉꽉 채워넣는 게 아니라 뭔가 비어 보이는 여백을 두고도 뭔가를 전달하고 말하는 것처럼 또 글을 쓰는 그 작품을 갖는 작가들도 주인공들의 대화로 그냥 빽빽하게 하나의 공간도 없이 그냥 말이 수두룩하게 빽빽하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침묵이나 또 간략한 의미를 담은 문장이나 이런 걸 통해서 깊은 작가의 의도를 전달하고자 하듯이 성경에서도 이 역사적 공백들이 그냥 단지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침묵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깊은 의도를 전하고자 하는 여백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이런 여백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이게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걸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기까지 13년의 그 여백의 시간들이 있었었죠. 그러니까 결국 또 구약이 가슴 아프게 문을 닫으며 세례 요한으로 등장하는 신약의 문이 열리기까지도 보면 나중에 400년의 침묵기가, 그러니까 여백이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백들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 그 여백 속에 남긴 하나님의 깊은 뜻,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살피기 시작한 창세기 마지막 장 이후 다시 일하시는 이 출애굽기의 첫 장, 이 3,400년의 여백이 분명한 의미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이 이런 역사의 여백들을 자꾸 남기시는가? 왜 400여 년의 시간 동안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지 않았는가?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살펴왔던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것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들을 우리가 잘 잊지 말고 계속 우리가 깊이 묵상해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지금 나의 삶의 그 불편함과 어려움과 절박함 때문에 정말 이런 일이 나에게 이렇게 다가오게 된 그 진정한 이유를 알지 못하고 단지 내가 당장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다는 이유로 그냥 간절히 기도하면서 결국 내가 기대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그 이루어지는 걸 기대하는데 그렇지 않은 현실을 보면서 괜히 하나님 원망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들을 보호하시려고 잠시 이집트를 피난처로 주셨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피난처를 그냥 삶의 터로 바꿔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을 부르신 사명의 땅,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사명을 내팽겨쳐 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약육강식의 그 세상, 그 이집트 속에서 그들은 세상과 같이 편안과 풍요와 타협하며 살았던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반드시 더 강하고자 하는 그런 자들에게 이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짓밟히고 빼앗기고 결국에는 완전히 진멸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그들이 분명히 그 세상의 그 습성을 알기 때문에 알고 있음에도 억지로 잊고 살아간 거예요. 지금의 편리함을 위해서.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결국 정말 삶에서 자기 민족이 전멸당한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것도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냥 강제 노동에 시달리다가 다 그렇게 죽어갈 그런 처지가 된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게으름과 무관심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곳에서 항상 저들을 기다리고 계셔요. 그럼 저들은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 약속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과 자기가 머물고 싶은 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와라, 나를 도와라, 이런 식으로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산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도 잘 분별하지 못해서 그렇지 아마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주지 않는다고 투덜거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우린 좀 잘 되돌아봐야 돼요. 어떤 일을 추진하다가 그것이 멈춰 있다라는 것은 뭐가 잘 되고 있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도 뭔가 멈춰진 것 같이 느껴진다면요. 그것은 분명히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내 삶에 바쁘다는 핑계로 그 약속의 자리로 가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 욕심대로 살고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죠.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리로 가는 게 순종입니다. 그런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은 다시 나와 더 나아갈 수 있는 그 다음을 이야기하시고 인도해 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이런 공백들, 하나님이 여백을 두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뭐 300년, 뭐 45년, 뭐 17년, 뭐 이런 일들이 나로 인해 생기고 있지 않은가? 나의 불순종으로, 나의 외도로, 나의 외면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 좀 잘 되돌아보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약속한 그 동역의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 여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여백이 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추진력을 얻는 그런 여백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시며 꿈을 꾸시고 나와 언약해 주시고 약속을 통해 나로 주님과 동행하는 길로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 앞에 서고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족속들처럼 이집트의 안락과 풍요에 머물러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삶만을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에서 긴 시간의 공백이 생기는 건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과의 약속의 자리로 내가 나아가지 않기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부지런히 우리 하나님과의 약속의 자리로 나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2022년 이 한 해 벌써 10월이 됐는데 나는 지금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길에서 이 한 해 동안 공백이 많았는지 아니면 동행의 시간이 많았는지 좀 잘 되돌아보고 남아있는 이 2022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절박한 삶을 외면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었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내 삶의 현장에서도 내가 지금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되돌아보고 하나님 속히 주께 돌아와 주와 동행하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